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여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작년 말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행한 유행어 중에 하나로 중꺽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한 건요, 우리나라가 2022년도에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이 한창일 때였는데요. 강팀 포르투갈을 상대로 16강 진출을 다툴 때였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승리를 염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 강팀을 이기기 어렵겠다, 지는 게 당연하다라는 마음으로 이 관람을, 경기를 지켜봤던 때였습니다. 저도 그때 아이들과 거실에서 미리 시켜놓은 치킨을 먹으면서 함께 응원을 했습니다. 마지막 2대1로 우리나라가 역전승을 거두고 그 희박한 확률을 뚫고 16강 진출이 결정됐을 때 아이들과 거실에서 얼싸안고 기뻐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이후에 중계 화면 속에서 선수들이 태극기를 들고 있는 장면이 잡혔는데요. 그 태극기 아래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무슨 글자였냐면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손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 문구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도 뭔가 뭉클한 감동이 있었어요. 아, 끝까지 정말 포기하지 않을 때에 뭔가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각종 방송과 광고 또 SNS를 통해서 이 중꺽마라는 단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게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유행을 했던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인생은요, 계속해서 꺾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흘러가는 세월 앞에서 꺾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이 꺾였다라고 말하면 무슨 것을 의미합니까? 내 인생의 전성기가 지나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40대가 꺾였다, 50대가 꺾였다, 인생이 꺾였다라는 말의 뜻은 내가 그 인생들을 지나서 이제 한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는 누구나 꺾입니다. 세월의 꺾임 앞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어느 순간 상승세가 꺾이는 것을 경험합니다. 승승장구 잘 나가던 회사가 어느 순간 꺾이기 시작합니다. 성장의 날개가 꺾이고 매출과 수익의 상승세가 꺾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이전에는 내가 제일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의지도 꺾이고 내 자신감도 꺾입니다. 또 우리는 인생의 불행 앞에서 꺾입니다. 그토록 바라던 대학에, 회사에 승진해서 떨어져서 내 마음이 꺾이고, 또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기대와 또 희망이 어느 순간 꺾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육체의 질병 앞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우리의 가정이 송두리째 꺾이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꺾이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꺾이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을 꺾어야 돼. 그 사람의 의지를 꺾고 상대방의 공격을 꺾어야 내가 꺾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쉽게 꺾이지 않으려고 나를 더 크고 단단하게 만들어갑니다. 돈으로 나를 더 크게 만들고 학벌과 인맥으로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내가 더 커지고 내가 더 단단해지면 아무도 나를 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크고 단단한 것은 어느 순간 뚝 하고 부러지기 마련입니다. 꺾이지 않는 비결은 그저 크고 단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꺾이지 않는 마음의 비결은 뭘까? 오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한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 비결을 함께 알아봅시다. 첫 번째 비결은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받은 은혜를 생각하라.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럼 부활의 첫 증인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사복음서는 동일하게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인들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당시에 여인들이란 법정에서의 어떤 증거 효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여인들의 말은 신빙성이 없다라고 판단했고 그만큼 여인들은 사회적인 약자였고 영향력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왜 부활의 증인들로 여인들을 기록하고 있을까? 역설적이게도 그럼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만약에 부활에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라면 부활의 첫 증인들로 여인들을 등장시키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인들이 아무런 증거 능력이 없다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사복음서의 모든 저자가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인들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겠죠. 이 여인들이 누구인가? 우리 10절에 이 여인들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이름들이 나옵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이 여인들이 누구인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다른 여자들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여인들은 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쫓아서 이곳까지 온 여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여인들을 잘 따르고 쫓는 것은 여인들인 것 같아요. 남자들은 항상 좀 바쁩니다. 게으르고 겁도 많습니다. 남자 성도인데 얼굴이 별로 안 좋아지기 시작하시는데요.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여성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리고 멀티태스킹이 돼요. 멀티태스킹이. 제가 우리 이 여전도회를 맡아서 사역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집안 청소에, 식사 준비에, 남편 내조에, 아이들 라이드에, 또 아이들 중간고사 시험 준비에, 회사 일까지 완벽하게 맞춰놓고 또 교회 봉사를 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식당 친교실 봉사에, 어린이집 봉사에, 작은교회 섬김에, 어머니 기도회 실행위원회 원래배, 또 새가족 돌봄까지 그 많은 사역들을 동시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대단한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여러분. 여성들은 겁이 없어요. 연애 때는 파리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아내가 결혼하고 나면 생선 대가리를 거침없이 자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12명의 남성 제자는 예수님이 붙잡히시자마자 겁을 먹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골고다를 지나서 무덤까지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것도 1절을 보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을 쫓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무덤 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하지만 이 여인들은 그 새벽에 무덤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왜 갔을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여인들이 어떠한 여인들이라는 걸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합니다. 이 여인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조금 앞선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데요.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새 열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럼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녀는 본래 일곱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그럼 귀신이 하나 들려도 괴로운데 일곱 귀신이 들렸으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녀 곁에는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친구도 가족도 모두가 그녀를 떠나고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녀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녀를 그 지옥 같은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겁니다. 다른 여인들도 마찬가지죠. 요한나도 수산나도 다른 여자들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이 새롭게 변화됨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자신의 소유를 다 바쳐가면서 예수님을 쫓으며 갈릴리와 온 유대와 예루살렘 땅을 지나며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골고다 십자가까지 또 오늘 무덤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것은 다름 아닌 여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꺾일 때, 주님을 따를 힘조차 없을 때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받을 은혜, 미래에 내가 받을 은혜만 생각하면 우리는 도망가게 돼요. 12명의 제자들은 미래에 내가 받을 은혜만을 생각하며 따랐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혁명을 일으키셔서 왕이 되시면 내가 우편에 앉게 될 거야, 제가 우편에 좌편에 앉게 될 거야만 저울질했습니다. 또 미리 우리 가운데 순위를 매겨놓아야 내가 받을 은혜를 놓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 희망이 꺾였을 때, 산산조각나 버렸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달랐죠. 내가 받을 은혜가 아니라 이미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했어요. 나에게 다가오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때에 그녀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바람에 기도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믿는다 보다 믿지 않는 저 사람이, 저 친구가, 아니 저 엄마가 더 잘나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다 보면 도리어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도 받아보지 않았던 상처를 교회에 와서 받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건가? 아니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건가? 이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꺾이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까 들었던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복을 세어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를 한번 세어보십시오. 삶의 구비구비의 순간마다, 내가 아프고 넘어질 때마다, 육체의 질병으로 신음하고 고통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안으시고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결코 꺾이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의 두 번째 비결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라.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그녀들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무덤까지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그녀들은 예수님의 무덤까지는 왔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 또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을 맞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는가?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천사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왜 살아있는 분을 무덤 가운데서 찾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 풍파에 계속해서 꺾이는 이유는 아직도 예수님을 무덤가에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내 마음속 깊이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더 크게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실망합니까? 왜 낙담합니까? 우리가 진짜 부활을 믿는데 왜 근심하고 왜 걱정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으면 우리는 결코 낙담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저 무덤가에 계시다고 생각하면 두렵죠. 불안합니다. 나 혼자서 어떻게 이 태산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당연히 숨이 막히고 떨리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진정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이 마음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두려움에 떨던 여인들이요, 결정적으로 부활을 믿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8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기억했을 때 그들은 드디어 부활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전에도 분명 들었죠. 하지만 그때는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기억할 때에, 나의 삶에 받아들일 때에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온라인 사역실 주관으로 온라인 성경 통독 온통 기쁨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로 시즌2를 진행을 했는데요. 작년에는 한 달 동안 사복음서를 함께 읽었고 올해는 40일 사순절 기간 동안 바울 서신을 함께 통독을 했습니다. 이 온통 기쁨이라는 성경 통독의 특징은요, 녹음 통독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해당하는 본문을 눈으로 보고 소리를 내어서 읽고 또 그 소리를 나의 귀로 다시 들으면서 훨씬 깊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그렇게 읽다 보니까 여기 이런 본문이 있었어 라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주의 깊게 본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또 녹음한 통독 파일을 카톡방에 올려야지만 출석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통독을 위해서는 녹음을 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조용한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공간에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지난 40일 동안 360명의 성도님들이 40개의 조에 흩어져서 열심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339명, 94%의 성도님들이 완독을 하셨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수료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이번 주는 온통 기쁨이 아니었으면 못 버틸 뻔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들어보니 한 주간 자신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가득했는데 사업도 꼬이고 또 믿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도 당하고 또 컨디션도 안 좋고 그러다가 하루를 마치기 전에 조용한 골방에 앉아서 말씀을 읽고 녹음하다 보니까 어느새 자신의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평안과 새 힘이 가득해지는 것을 느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꺾이지 않는 마음의 비결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억할 때에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말씀을 읽는 공동체가 있다면은 들어가서 참여하십시오. 당연히 이단은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우리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구역에, 여러분의 공동체에, 여전도회에, 남성교회에 말씀을 읽는 모임이 있다면 함께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주위에 없다면 여러분이 만드십시오. 내가 만들어서 함께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의 말씀을 함께 기억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꺾이지 않는 마음의 비결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 우리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덤에서 여인들이 부활을 믿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자신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부활의 모든 기쁜 소식을 가룟 유다를 제외한 열한 제자에게 또 모든 이에게 알린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 끝에 동사를 보면 알리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10절 끝에도 알리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9절과 10절의 알리다라는 단어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한글로 번역했을 때는 똑같이 알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9절의 알리다와 10절의 알리다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9절의 알리니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아팡게일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는 아팡겔로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아팡겔로의 뜻이 뭔가 세상에 널리 알리다, 선포하다, 발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팡겔로라는 단어의 뜻은 나 혼자만 조용히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나의 정체성을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믿는 것 티내지 않고 지내는 것은 사실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티를 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 믿는 티를 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진정한 부활의 증인이라면 우리의 언어는 부활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부활을 사는 사람은 한숨 쉬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좌절과 고통의 순간에도 인생이 꺾이고 부서지고 산산조각난 것 같아도 결코 그 마음이 꺾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삶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판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삶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10절의 알린이라는 무슨 어떤 뜻인가? 이 10절의 알린이라는요, 이제 헬라어 원어로는 엘레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는 말하다 레고라는 단어의 미완료 과거형 동사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한번 이야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줄곧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여러분, 이 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한번 전하고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녀들은 계속해서 평생 그녀들이 만나는 순간순간의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끊임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끊임없이 전해야 합니다. 그저 한번 전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끊임없이 부활의 기쁨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결코 우리의 마음을 꺾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갈 때는 바람에 흔들리되 꺾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갈 때는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깁니다. 강한 바람에 나 혼자 맞설 힘은 없지만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지켜냅니다.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따랐던 이들은 갈 때와 같은 연약한 여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녀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여인들처럼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소망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 않기 원합니다. 날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말씀을 함께 읽을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